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아름다움은 보는 사람의 눈이나 관점에 따라서 다릅니다. 세계 최고의 미술 작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고 질문하면 사람들은 서로 다른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것은 미를 보는 눈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소설 중에서 최고의 작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도 다양한 대답이 나올 것입니다. 역시 작품을 보는 관점과 취향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뛰어난 외모를 가진 연예인 남자와 여자는 누구인가? 당신이 생각하는 이상형의 배우자는 어떤 모습인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열 가지는 무엇인가 등등의 질문에 사람들이 서로 다른 대답을 하는 것은 모두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 속에서 각자의 시선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어떤 시선과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본 것이 아니라면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떤 시선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지난주에 살펴본 바와 같이 지금까지의 바울의 삶은 외형적으로는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울의 삶이라는 실사례는 꼬일 대로 꼬여서 세상적으로는 완전히 실패자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일이 복음 전파에 큰 진전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마지못해서 하는 말이거나 하나님께서 미래에 그렇게 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다는 의미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렇게 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진전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프로코페는 앞으로를 뜻하는 전치사 프로와 자르다, 꺾다는 뜻의 동사 콥토가 합쳐진 말입니다. 점점 더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성공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완전한 치료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또한 이 단어는 군사용어이기도 합니다. 당시 로마는 세계 최강대국이었습니다. 로마의 가장 최고의 무기는 말이 이끄는 전차였습니다. 로마의 전차가 진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길이 필요했습니다. 그 닦인 도로로 로마의 전차가 진군하기만 하면 그곳은 전부 로마의 영토가 되었습니다. 로마의 전차를 당해낼 군대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로마가 세계 역사에 공헌한 것 중에 하나는 도로를 닦는 기술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속담 격언이 생겼습니다. 닦인 도로를 따라서 가기만 하면 로마에 이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공병 부대가 길을 닦으며 나아가는 것이 프로코페입니다. 빌립보 교회 사람들은 바울이 갇혀있기 때문에 복음 전파 사역이 제한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 로마의 공병 부대가 길을 닦으며 나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빌립보 교회가 꼭 알았으면 좋겠다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전되고 있었는지를 13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매임을 통해서 복음이 모든 시위대 안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같은 장소에서 기록된 에베소서에서는 매임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6장 20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을 메고 있었던 것은 쇠사슬이었습니다. 당시 로마에서는 중요한 죄수는 네 사람이 한 조가 되어서 지켰습니다. 죄수의 왼팔에 쇠사슬을 묶고 그 옆에 군인에게 오른팔을 묶었습니다. 그리고 죄수의 오른팔을 묶고 그리고 그 옆의 죄수의 왼팔에 묶었습니다. 그래서 죄수가 탈옥하는 것을 방지했습니다. 나머지 두 군인은 옥 밖에서 지켰습니다. 매일 그렇게 사교대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매일 16명의 군인들을 만났습니다. 이 시위대를 구성하는 사람들은 일반 군인들과는 달랐습니다. 당시 로마의 인구가 약 100만 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시위대를 구성하는 군인들은 약 1만 3천 명에서 1만 4천 명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로마 황제를 지키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일반의 로마의 군대는 로마인과 정복지의 정복민들과 함께 연합된 군대였습니다. 그러나 이 시위대는 오직 로마의 시민권자들로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최고의 대우를 받았고 그랬기에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이러한 곳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이 죄수가 되어서 갇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13절을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사도 바울은 나의 매임이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사람에게 나타났다고 말해도 될 것 같은데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매임이 시위대는 물론 밖의 사람들에게도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즉 시위대 안에 있는 군인들과 그 시위대 밖에 있는 그 시위대 군인들의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이 바울이 매이게 된 것은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해서 된 것임을 알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루스드라에서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다 버렸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일어나서 곧바로 루스드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이었으니 사도 바울과 함께 매여 있는 군인들에게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시위대의 군인들도 바울이 평범한 죄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스스로 죄수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위대의 군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왕궁 밖에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바울에게서 복음을 들은 군인들은 집으로 돌아가서 그 가족들에게 바울에 대해서 바울이 전한 이야기에 대해서 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복음을 듣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사도 바울의 투옥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놀랄만한 속도로 전해지게 된 것은 로마의 왕궁 안만이 아니었습니다. 밖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났습니다. 14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형제 중 다수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아직은 연약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잘 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일에 예배 시간에 그 영상 스크린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교회에서는 영상 스크린을 사용해서 설교 본문과 또 찬송가를 띄워주기 때문에 성경 찬송을 갖고 오지 않아도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영상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에 그때는 사람들이 모두 성경 찬송을 들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아내나 자녀들의 성화에 못 이겨 교회를 갓 다니게 된 분들이 성경 찬송을 들고 오는 것을 아주 쑥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찬송을 신문지로 싸서 성경 찬송이 아닌 것처럼 하고 끼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로마에도 그런 분들이 다수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들은 구체적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용하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재판정에서 가장 진지한 자세로 때로는 조용한 목소리로 때로는 목을 도두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변론하는 것을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공개적인 사도 바울의 불신자 초청 집회였고 사도 바울의 간증 집회였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래전에 기독교계 일간 신문에서 식사 기도의 유형을 그린 네 카트짜리 만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칸은 소신형이었습니다. 음식을 앞에 두고서 두 눈을 감고 정성스럽게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 칸은 두통형이었습니다. 음식을 앞에서 두고 기도하는데 누가 기도하는 것을 볼까 두려워서 한 손으로 머리에 대고 기도하지 않는 것처럼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세 번째 칸에는 번개형이었습니다. 음식을 앞에 두고 고개를 숙였다 곧바로 들고는 바로 숟가락을 입으로 가져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식사 기도 유형 중에 이 유형이 가장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식사 기도를 하면서 5초 이상 하시는 분을 별로 본 기억이 없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칸은 철면피형이었습니다. 누가 보면 어때? 라고 말하며 기도하지 않고 입 안에 가득 음식을 담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소위 그 청맹관이형, 눈뜬 장님형도 있습니다. 음식을 앞에 두고 부동자세로 몇 초 기다렸다가 먹는 것입니다. 그 만화를 그린 분은 첫 번째 사람을 강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머지 사람들을 비꼬기 위해서 그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식사 기도를 소신형 외에 다른 형태로 하는 사람들 자신들도 얼마나 소신형처럼 기도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그렇게 할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14절의 말씀은 로마의 믿음이 연약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바울의 가침과 또 재판 과정을 보고 성경을 싸고 있던 신문지를 풀어서 던져버리고 두통형 그리스도인, 번개형 그리스도인, 청맹관이형 그리스도인, 심지어 철면피형 그리스도인에서 밭 한 그릇 앞에서도 은혜와 평화를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결단하는 그런 소신형의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에게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의 좋은 모델을 보았던 것입니다. 좋은 교회는 목사가 성도들에게 좋은 모델이 되고 또한 성도들이 서로서로에게 좋은 모델이 되는 곳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결단하고 삶을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시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15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로마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로마에는 하나의 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수의 가정교회가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들 중에는 바울의 사역을 지지하는 곳도 있었고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을 지지하는 곳도 있었을 것입니다. 가톨릭에서 말하는 것처럼 만약 베드로 사도가 로마 교회를 시작했다면 더욱 그러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에 평생의 걸림돌은 그가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 동안에 주님과 함께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이 진짜 사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도가 되려면 주님과 함께 3년을 함께 지내야 가르침을 이해하고 잘 가르쳐 줄 터인데 사도 바울은 3년은 고사하고 3일도 따라다니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는가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내면을 몰랐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친히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쓰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광야 지역인 아라비아와 다메섹에서 3년 동안 복음을 듣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3년 동안 과외 수업을 시켜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것을 몰랐고 인정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 바울이 투옥되어 있을 때 더욱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자기들의 교회가 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을 보면 자연스럽게 바울이 가짜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했던 것이었습니다. 16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여기서 말하는 이들은 15절의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바울이 법정에서 복음에 대해서 변호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그토록 스페인으로 가고 싶어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곳으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이 법정에 세우셨는지를 그 의미를 깊이 깨닫고 그것을 자신의 삶을 바꾸는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계속해서 17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15절의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로마 교회의 지도자나 그에 상응하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이 도착하기 전에는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칭찬을 한 몸에 독차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도착하고 나서는 사람들의 관심이 바울에게로 쏠리자 바울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쳤던 것입니다. 아마데우스라는 영화에서 살리에리는 오스트리아의 황제 요제프 2세의 궁정음악가였습니다. 살리에리는 어린 시절부터 자신에게 음악적인 재능을 주시면 그 음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평생 헌신하겠다고 결심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그가 궁정음악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기도가 응답받은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25살 되던 때에 짤츠부르크에서 온 한 천박하게 생긴 아이 모차르트의 연주를 듣고 그날 살리에리는 자기가 그토록 오랜 세월 하나님께 구했던 재능이 다른 사람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차르트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살리에리의 음악은 어린아이의 장난처럼 우습게 되었습니다. 모차르트가 그린 악보를 보고 있노라면 그의 천재성에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그가 그래서 드리던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는 불평에서 원망으로 급기야 분노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마침내 그는 서재에 걸려있던 십자가를 떼어서 벽난로 속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라이벌인 모차르트를 죽이기 위해서 음모를 꾸몄습니다. 모차르트의 성격과 그의 어려운 환경을 교묘히 이용해서 레퀴엠 즉 진혼곡을 쓰게 하는 동안 과로로 죽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동료 음악가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데 성공한 살리에리는 결국 자신의 인격도 파괴되어 정신병동에서 쓸쓸히 생을 마감합니다. 사도 바울의 반대편에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은 살리에리처럼 로마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죄수로 와서 전하는 복음 때문에 자신들의 권위가 흔들린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경쟁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본 사도 바울의 반응을 18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의 초점을 자기 자신에게 두지 않고 그리스도에게 주었습니다. 자기 인생의 목적을 자기의 자존심을 세우는 데 두지 않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파되는 것이 그의 기쁨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투옥을 두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면에서는 동일했습니다. 그러나 그 속은 동일하지 않았습니다. 방법이 어떠하든지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그것을 기뻐한다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어떤 방법을 취하든지 그리스도만 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바르지 않으면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서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 23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선지자 노릇하는 것은 오늘날로 하면 목사의 일을 보는 것입니다. 귀신을 내어 쫓는 것, 불치병에 걸린 사람을 치유하는 것과 같은 능력을 행하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 일로 여겨집니까? 제가 만약 지금보다 설교를 한 100배쯤 잘하고 귀신 들린 사람을 쳐다보기만 하면 귀신이 겁을 먹고 나가고 게다가 위장병, 두통, 신경통 같은 정도의 병은 홍보관 이 예배실에 들어오지 않고 교육관이나 별관에서 제 얼굴만 봐도 다 낫게 되고 중풍이나 암 환자 같은 중환자들을 제가 기도하기만 하면 거의 다 낫는다면 사람들이 저를 얼마나 대단하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누구냐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며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서 떠나가면 도대체 갈 곳이 어디입니까? 그토록 열심히 사역했음에도 말입니다. 그들의 겉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는지 몰라도 그 속은 자기 야망과 자기 과시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보다 속이 훨씬 더 중요함을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6, 2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겉이 사역자이고 전도자라는 사실 그 자체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겉은 멀쩡하지만 속은 텅 비어있는 쭉정이로 판정받지 않도록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합니다. 이것은 당시의 격투기 용어로 눈 아래를 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싱 경기에 복부는 맞으면 맞을수록 강해지고 턱은 맞으면 맞을수록 약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복싱 선수는 맷집을 키우기 위해서 맞는 연습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맞아도 맞아도 끄떡없는 강력한 무쇠 머리를 만들기 위해서 머리를 맞는 연습을 하는 선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추어 경기에서는 아예 머리에 헤드 기어를 쓰고 경기를 합니다. 머리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은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바울아 바울아 내가 너를 정말로 잘 안다. 너는 정말 법을 행하는 사람이었다. 너 이리로 오너라. 이 말을 듣고 싶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부활을 기다리는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이 절기에 우리의 실상은 어떠합니까? 겉은 그리스도를 높이는 멀쩡한 그리스도인인데 속은 자기 야망, 자기 탐욕, 자기 과시를 일삼는 자기 숭배자인 것은 아닙니까? 참회의 절기인 사순절에 유한한 우리 인간의 시선을 버리고 영원하신 주님의 시선을 갖는다면 비록 우리의 삶이 갇혀있는 것 같고 크고 작은 일들이 사슬처럼 우리를 메고 있는 것 같아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도로를 닦아가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인생에 아무리 높은 파도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능히 그 파도가 넘볼 수 없는 영원한 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월이 지날수록 더욱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어 갈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주님의 고난이 부활로 열매를 맺었듯이 우리 삶의 고난은 생명으로 결실 맺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 시선의 출발은 나 자신이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도 교만하거나 낙심하곤 했습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상황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그런 상황을 주셨는지 그 속에서 무엇을 깨우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를 배우는 그런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우리도 좋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그것이 비록 매력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도 포기할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과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열정이 처음부터 끝까지 순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가 높아지고 주님이 존귀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기쁨과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